이돈 주는 교회 말씀을 좀 들었는데 오늘 저 메시지의 첫 부분에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어느 교회가 광고지를 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 3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 누구든지 3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면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런 광고가 이제 나갔습니다. 한국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으려고 땡땡교회라고 제가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70세 이상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데모하셔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사람들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에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신학적인 나름대로의 확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소위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나는 이퀄리티하고 이퀄이 그 문제를 한국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이제 나눠준다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에 근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서로 소유를 다 같이 공유를 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구절 가지고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하고 사회주의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봐라. 이 기독교 사회도 사회주의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좀 다르지만은 어차피 같이 가는 배를 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같은 식으로 자꾸만 성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양교회의 그 목회자는 또 주장하기를 처음에는 배당금 때문에 사람들이 오겠지만 일단 들어오면 강도 높은 신앙 교육을 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죠. 뭐 돈으로 미끼를 던지고 들어오면은 뭐 뭔지 몰라도 강도 높은 신앙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본질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하거나 밝히면 사람들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편법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밖에는 달리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그런 세상 철학이라든지 풍조를 미끼 삼아 던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셨을까?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은 왜 자꾸만 모이는데 예수님을 흩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정도로 거꾸로 가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들을 어쨌든지 엮어놔야지 거기서 힘이 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교회가 사회를 닮아가는 건지 사회가 교회를 닮아가는 건지 몰라도 이런 교회 이런 그 형태는 또 정부들도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일부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얼마씩 주겠다고. 아시죠? 보편적 복지 주장하면서 1인당 뭐 25만 원씩 준다, 30만 원씩 준다. 한국에서 그러고 또 미국에서도 1인당 몇 천부씩 주겠다. 그거 선거 공약으로 거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필요한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필요한 대로 쓴 다음에 떨어지면은 또 누구 주머니 바라볼까요, 사람들이? 준 사람 주머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줬으면 정부 주머니 바라보는 거예요. 정부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쉽게 사람의 독립적인 어떤 사고를 무너뜨리고 또한 성경적인 어떤 생활 태도, 근면한 삶을 무너뜨리고 정부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일들인데요. 돈 준다고 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남편과 아내간에는 모르겠어요. 돈 준다고 그러면 잘 받으십시오. 그런데 다른 데서 돈 준다면 공짜 돈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여하튼 세상이 어두워져 가니까 그런 방식에도 솔깃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지난번에 건강한 교회를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품에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말씀드리는 대로요. 우리가 지난 주일 봤듯 경건한 그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에서 자라갑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학대에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출발도, 그 과정도, 그리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서부터 5절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원히 멸망하는 자와 영원한 영광을 받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분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6절 보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요. 갚는다. 8절에 보면은 또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에서 나오는가 그런 걸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기독교의 하나님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오해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리더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큰 무리를 빚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그만 구석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그칠 텐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쯤 되는 얘기지만은 2011년에 큰 무리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메가처치죠. 근데 그 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같은 게 있도록 했을 리 없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뉴욕 베스트셀러.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과 리더십으로 흔들렸죠. 그런지 지나간 일이 됐지만, 그렇듯 교계 속에 이상하게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이 들어와서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신학자들 중에, 뛰어난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혹시 이름을, 이거 좀 책들 참 보시는 분들은 이름을 들으면 아시는 분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존 스타트가 The Cross of Christ라는 좋은 책도 썼고, 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 교회 도서문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책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영혼 소멸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로잔 무브먼트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로잔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교파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죠. 다 같이 우리가 간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 뭐 이렇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은 출발은 좋았는데 그러나 굉장히 신속하게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 한국에서 지금 한다니까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벌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소멸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이 계속 지옥 형벌 받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벌을 졌으니까는 죄를 졌으니까 벌은 받아야 되니까 영혼의 형벌은 이제 받는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소멸된다. 없어지니까 더 이상 형벌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한테 맞는 거다. 글쎄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도 골몰하다 보니 그렇듯 성경적인 사랑의 범죄를 확 넘어버리는 자기식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나의 영적인 건강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라는 것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체의 범주 안에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의 스펙트럼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또 생기냐면 그래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는 그런 경우에 더 나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래요. 결국은 다 사람은 구원받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본적인 생각 가지고 자기의 사랑 관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말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나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차츰 원수로 하는 일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탄과 귀신들도 나중에 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사탄과 귀신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거. 이런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리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투산에도 유니버설리스트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 교회는 뭐야? 유니버설리스트? 유니티 앤드 유니버설리스트 처치 뭐 이렇게 보통 같이 가요. 그런 교회를 보셨다면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산에 4개 정도가 있어요. 노스에 2개. 우리 22nd에 하나, I-19 South로 하나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LGBTQ 대환영 뭐 이런 거 걸어놓고 우리는 사랑 안에 행복해요 뭐 이런 거 크게 걸어놓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성경의 복음을 인본적인 주장으로 갈아넣은 변질 상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오는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에 있게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신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바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러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떨어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 8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아직 기회가 안 돼서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에 대한 케이스를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성경 펴고 같이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1절, 20절부터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의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속어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심판날에 두로와시돈이 가버나움이나 다른 여러 마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같은 마을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목격을 했어요.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죠. 기적을 목격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설명을 다 익히 알게 됐죠.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뭘 말씀하셨나요? 구약에 들어와 시돈이라는 것과 신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하고 계시는 이 가버나움, 그거를 놓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는 것과 각 사람이 지닌 마음가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상황과 경우들 속에 시대 속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를 어느 만큼 듣고 알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당연히.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가브나움과 벳세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게 된 진리도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복음이 들려져 있는지, 하나님은 어느 정도 계시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따지기를 왜 하나님 왜 좀 더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좀 더 진리를 알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다른 기회, 다른 장소가 있었다면 내가 진리에 대해 더 잘 반응하지 않았겠느냐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진리를 거부한 일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핑계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대가 다 다르고 그럴 텐데, 그리고 다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내가 맞으면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축해버리셨어요. 오히려 너희들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심판날에 견디기 쉽다. 그렇듯 모든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은 깊이 아시고 그들이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사람이 나의 여건이 이래서 나는 이래서 이래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기도하고 생각을 할 때 더 깨닫게 되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각 사람이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집요하신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 복음을 접해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순종의 삶을 아직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의 삶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지나가면 나의 어떤 내가 정말 정당하게 핑계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무너지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 지체 말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 안식과 영광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 7절에 보면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그날에 주님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통당한 자녀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영생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수고하신 모든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악한 일을 당하는 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조차 하나님 다 아시고 거기서 그냥 안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으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안식이라는 말이요. 이 신약성경의 그 성경 원어로 보면은 아네신이라는 말입니다. 아네신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마치 뭐 진통을 위해서 에네스테지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아네신이라서 나왔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진통제 복용하면 한결소라죠. 아, 저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정말 아플 때 이 진통제 그 이제 프리스크립션 해준 거 먹으면 정말 참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결 수월해지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 고통의 기간과 정도가 얼마가 되었던 간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든 몸과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영원한 안식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헤아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실까라는 질문이 계시다면 내가 나의 어려움을 내가 측량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의 그 깊이와 무게를 더욱더 잘 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영광을 준다. 12절의 맨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광을 주십니다. 12절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내용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뜻과 행실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한다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은 사실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있도록 한다는 것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선하심, 권세,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상이 가늠질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시간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게 추는 아마 과거로 많이 갈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우리 정해진 한 95 평생까지 거기에 모든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다 과거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영생입니다. 인생의 무게추는 과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죠? 항상 미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또 뭐가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를 보시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의 장래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정말 마땅한 겁니다. 정말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를 알아도 살기 힘들어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동감합니다. 저도 진리를 아는데요, 따라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제 힘으로 살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도 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자칫하면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뭘 하겠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엑스트라 파워가 오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우린 자칫하면 그런 기도합니다. 내가 뭘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좀 끌어당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있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내 힘이 아니라 내 수행 정도가 아니라 내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이기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참 선한 의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놔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내가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이 책망하신 것보다는 그들의 처지가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행하지 못하고 뭐는 행한다고요? 원치 않는 건 행한대요.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옛날 성경으로는 오호통제라. 요즘에 오호통제라는 말 쓰는 사람 없죠? 근데 여하튼 그래요.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 향해 단지 격려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하며 주님의 권능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 복음에 순종하는 장래 안식과 영광이 있는 성도의 생애. 그 생애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봤던 우리 교회 표어가 되어 있는, 올해 표어가 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인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10월달 벌써 딱 들어섰는데 그러나 우리가 캘린더를 보실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쩌면 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제 힘으로 아니면 제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저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저에게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선한 일에 대한 실행의 결심이 있으면 행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